지난 몇 주에 걸쳐서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호주의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기록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책을 제가 여러 장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8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뜻을 알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오늘 포함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그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 이렇게 보면서 바이블 코드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바로 그 교회 안에 신비주의적인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 여기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때 에베소에 여전히,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방이고 그리스 바로 옆에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 터키가 있는데 그 터키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아서 그래서 거기서 목사로서 임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벌써 다른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심지어 디모데가 목사를 하던 그런 교회에 다른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일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 성도들에게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논쟁을 일으키니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을 제어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한다.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자기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 치리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눈먼 인도자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또 디모데도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 그 눈먼 인도자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와 같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의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이블 코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997년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 철학의 심취가 된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의 이름이 마이클 드로스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예요. 바이블 코드.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블 코드 2가 나왔어요. 2001년에 래리 미첨이라고 한 사람이 바이블 코드에 들어있는 9.11.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그러니까 9.11 사태가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미첨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와 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이런 본문인데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미개한 아니면 뭐라 그럴까 원시 수준의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 이면적인 암호 코드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암호로 감추어진 은밀한 그런 안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하면 9.11 사태가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다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블 코드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단어 게임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안에는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예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돈이 생기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니 이 안에 무언가 숨어 있는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이블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블 코드 3까지 나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건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1984년에 드로슨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자가 전문 그 수학 아시죠? 여러분 수학자들이 이렇게 무언가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등거리 글자 배치라고 하는 그런 암호를 기록해 놓은 그런 논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영어로 다 저와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우리 성경 한영대역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And도 A가 있고 뭐 이게 A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 그러면 에이블 이렇게 나오면 A가 있단 말이야. 등거리라고 하는 건 그거부터 6글자로 쭉 하면은 또 무슨 뭐가 나오고 10글자를 띄면 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게 가로로 어떤 경우는 세로로, 어떤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쭉 무언가를, 이렇게 등거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 그 안에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 이게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히브리 말은 다 이렇게 자음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등 간격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걸 통해서 숨겨진 비밀 암호 코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게 되면 예를 들어 9.11 사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코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성경을 관찰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상이 있었어요. 그 수상의 이름이 이삭 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했거든요. 아, 근데 그 암살당한 그런 내용이 이 바이블 코드 이걸 가서 보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암살된 내용,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암호로 만들어서 그 안에 예언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배합된 히브리어 문자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간격으로 뭐 20글자 넘어서, 30글자 넘어서, 어떤 건 1000글자 넘어서, 한 자리 이렇게 따서 등 간격으로 이렇게 하든지, 세로, 가로, 뭐 대각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쭉 배열을 하면, 그럼 누가 언제 암살이 되고, 누가 언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풀수 있는 암호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센세이션하게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거 책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생각해 왔는데 실제 가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과거의 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게 특별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등간격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 청사 폭발되고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폭발 때 폭탄 설치자 이름도 그 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 우리가 라이트 브라더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라이트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을 전쟁에서 구출한 윈스턴 처칠의 이름도 나오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뭐 이런 모든 게 그거 조합을 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좌우로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그 책을 보고 매료가 됐겠어요. 그렇죠? 또 컴퓨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무언가 이제 코드를 놔둔 게 조합을 하면 나도 예언자가 될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온 책 이름이 바이블 코드입니다. 바이블 코드. 그 이후에 바이블 코드 2가 나왔어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래리 미첨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 바이블 코드 2라고 하는 그 책, 그 책의 내용은 9.11 테러 사건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 히브리 성경 안에.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클리포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이거 등거리 뛰는 거 이걸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 보니까 9.11 사태가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포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아내가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죽었어요. 이 아내의 이름이 에이비스. 여러분, 에이비스는 에이비스 렌트카라고 미국에 가면은 렌트카의 회사가 있어요. 그 에이비스 렌트카 하는 그 에이비스라는 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클리포드 윌슨의 첫 번째 이름은, 부인의 이름은 에이비스. 네 자녀의 이름은 브루스, 일레인, 데이빗, 리넷. 이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은 윌리엄 루카스 윌슨. 어머니 이름은 이사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출생지가 호주, 시드니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쭉 등간격으로 배열을 하면. 첫 번째 아내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두 번째 아내 처녀 시절에 그 이름이 바바라 조안 베들리. 뭐 이런 게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쭉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이제 매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이비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에이비스가 렌트카 회사 이름인지, 그렇죠, 이 사람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인지, 그건 본인 자기 생각인 거지. 이게 이 사람 부인의 이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름이 한 단어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이렇게 히브리 단어 이게 쭉 연결하니까 시드니에서 태어났으니까 SYDNEY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법을 사용해서 뭐 10켤 넘어서 이렇게 해서 S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 사람 출생지가 호주의 시드니다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이블 코드에서는 한 단어를 입력하면 등거리 이렇게 뛰는 그 배합하는 게 적게는 하나에서 예를 들어 두 글자 뛰냐 세 글자 뛰냐 열 글자 수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수천 개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 글자를 뛰기도 하고 스무 글자를 뛰기도 하고 가로로 배열할 하여튼 무언가 시드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시드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글자도 뛰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한 글자도 뛰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게 명백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암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계속 뛰어서 읽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앞날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등간격으로 계속해서 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그런 단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탄저균. 그래서 보니까 세계. 그 다음에 무역, 센터. 여러분 그거 나오면 알죠? 세계, 무역, 센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등거리 간격으로 하면. 그 다음에 테러. 아시죠? 그 다음에 아프간. 9월 11일.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이 조지 부시잖아요.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사마 빈라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처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조직 아시죠? 이런 게다 히브리 말그 안에 등간격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생겼어요? 뉴욕에서 생겼잖아요. 아, 뉴욕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배열을 하면. 뉴욕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72편 10절에 가면 뉴욕의 N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크가 있잖아요. 요크. 그렇죠? 예, 그거는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편 68편 13절에 요크 Y가 이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총몇 구절이 있느냐? 97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조합을 하면 그러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장소 뉴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배열을 해놓고는 그렇게 갖다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 야, 지금 기가 막히다.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냥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누가 주로 기록했냐?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기록할 때 이9.11 테러가 뉴욕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할 때, 그렇죠? 이런 거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라 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넌센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특히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를 동원해서 이런 거 사용하고 이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란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덜터러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음하는 세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표적을 구하면서 뭐야? 표적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야?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등거리로 이렇게 무언가 글자를 자꾸 띄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글자의 조합이 나온다. 이거는 웬만한 두께의 책이면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국말로도 가능. 여러분 가짜로 성경 가서 등거리 배열로 해서 가짜가 나오는 거쭉 해보시면 뭐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등거리 간격을 하려면 몇 글자씩 띄어야 되는 거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열 글자를 띄냐, 그렇죠? 아니면 오십 글자를 띄냐, 아니면 다섯 페이지 넘어서 몇 글자를 띄냐,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는 뭔가 단어를 이렇게 찾아내고는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꾸며낸 이야기. 그다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현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표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고 이 안에 묘하게 들어있는 암호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더구나 이거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컴퓨터를 동원해야만 등거리 배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100글자, 뭐 5글자끼리 하는 건 손으로 쭉쭉 따라가지만 100글자 넘어갈 때마다 하는 거 찾으라 그러면 컴퓨터 외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런 모든 걸 해석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큐티를 한다고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오늘은 이렇게 여는 거예요. 오늘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이렇게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그 기록자가 있잖아요. 모세 당시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냔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또그 읽을 때 앞뒤 문맥이 뭐냐? 또 수신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이런 모든 규례들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히브리서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그런 그 배경과 상황과 그다음 앞뒤 문맥과 그다음에 그 안에 명사가 사용됐냐, 동사가 사용됐냐, 현재 진행형이 사용됐냐, 수동태가 사용됐냐, 능동태가 사용됐냐, 그렇죠? 정관사 더가 사용됐냐, 부정관사 어가 사용됐냐.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도 어 대불이 있고 더 대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로 해서 이렇게 정관사가 나올 때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A 대불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마귀의 쫄개. 그렇죠? 이런 마귀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나만 찾을 수 있는 무언가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해 준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걸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나한테 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함을 가지면, 그럼 이게 바이블 코드 읽는 그와 같은 방식의 성경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영어로 it is written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화된 바 이렇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도록 it is written, 뭐가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 있게 논리적으로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도록 it is written, 기록이 돼 있다는 거지 암호화가 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절에도 또 뭐래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도 예수님께서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무슨 암호가 돼서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가서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기는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9절,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저기 하늘 끝까지 뭐 올라가면 뭔가 기묘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 땅 밑에 뭔가 가면은 뭔가 암호화된 뭔가 코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말씀, 그렇죠? 그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게 어떤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렇죠? 명료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나만 무언가 코드를 알고 있고 나만 무언가 암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그게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무엇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히 목사가 나타나서, 제가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에 있는 특히 뭐 계시록 몇 장을 읽었는데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다, 이런 거 나오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오늘 나만 이걸 받고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니 여러분 얼마나 특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 바이블 코드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이거를 등거리 간격이니 뭐니 이렇게 배열을 해서 9.11 테러 사건, 그렇죠? 이번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데 이거 사용하면 성경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예, 뭐 앞날 예측하고 암호 코드 찾아내고 이런 게 그 목적이 아닌데, 예,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빠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망이 너무 넘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책이나 뭐 컴퓨터 코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은 바이블 코드 보드 게임도, 여러분 보드 게임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 보드 갖고 게임하는 거, 바이블 코드 보드 게임도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를 예측하고 뭘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예, 상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런 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 5,600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 초림 때, 예, 상당 부분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처녀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취에 대한 이런 거, 예언 성취에 대한 거 이것만 봐도 100개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뭐 100개 떼어라 20개 떼어라 뭐 해서 가로로 배열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게 마귀의 일이다. 자,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코드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 코드의 이름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바이블 코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국의 작가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교사 출신이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저는 뭐 보지 않았지만, 이거 요약을 한 거 보니까, 스릴러 소설이다. 내용은, 프랑스 그 루브르 미술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걸 찾아내려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하고 모나리자 알잖아요. 그 모나리자 이 안에 그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모든 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둘러싼 비밀에 접하는 그런 과정이 이 다빈치 코드 안에 이제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다빈치 코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50주 이상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었고 1년 이상 700만 부가 팔렸고 한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판권 계약을 했고 10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뭐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책에 1권 360쪽에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기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의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란 말일세. 신의 작품이 아니고, 예, 성경은 구름에서 이렇게 저 위에서 기적적으로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야. 뭐라 그래? 격동의 시기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록이지. 그것은 수없이 많은 번역본과 첨과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진화해온 그와 같은 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읽으면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의 위상 수립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 이 사람은 투표에 의해서 니케아 공의회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를 놓고 투표를 해서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 위상이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원래는 복음서가 8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80개 복음서가 있었는데 이 네 개 복음서만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를 다 무시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논쟁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는 가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러한 논쟁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는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큰 자극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바이블 코드,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 자, 이건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또이 코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그것이 드러날 때알수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언제 망하느냐, 다음번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럼 어떻게, 수렁에 빠진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이 모든 내용은 명백하게 이 성경책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자꾸 꿈을 찾거나,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를 자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진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블 코드 3가 나왔어요. 그 3는 뭐냐? 말세가 이제 됐는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거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다 주워 모아갖고, 그 사람들 또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서 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다 모아갖고 사람들의 이러한 주의를 이제 집중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국식 바이블 코드. 그게 뭐냐? 신천지예요, 그게.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식 바이블 코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천지의 가르침이에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 가서 읽어보라고, 이거. 암만 읽어봐야 여기 나와 있는 그 표면적인 뜻, 이거 갖고 성경을 알수 있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신천지에만 와야 이 암호를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이블 코드 다 밑지고 딴 나라 얘기할 거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바이블 코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자, 신천지가 주로 이용하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가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에는 9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그 비유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늘의 왕국, 이거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과 악이 그 안에 공존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러한 신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 얘기한 거로 하면 암호를 알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너희는 암호를 알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암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코드, 바이블 코드를 알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가셔서 34절에 비유가 없이는, 우리 킹잼성의 비유가 없이는 영어로 without a parab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늘의 왕국이 이런 신비들을 이게 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신비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신비들을 설명할 때마다 꼭 비유를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꼭 하나씩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을 제가 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어제. 그리고 거기 가서 봤더니 개혁성경, 개정성경, 뭐 공동번역, 바른성경, 쉬운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베들레헴 바이블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가면은 그럼 하여튼 한국에서 나온 성경 뭐 미국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한국말로 번역된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으로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공동번역도 요새 가장 최근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바른 성경도 비유가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근데 그 비유니까 뭐야? 코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코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이블 코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국말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영어 NIV를 가서 보니까 아예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Without using a parable. 뭐야?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 바이블 코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걸 악용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비유, 바이블 코드라는 거예요. 그 바이블 코드를 아까 읽은 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걸 알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이블 코드나 다빈치 코드나 다 똑같은 그런 코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주장을 제가 어제 가서 네이버에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비유가 아니라 바이블 코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비유로 이제부터 코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천국 비밀, 천국 비밀 코드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아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비유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신천지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은 초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밝히 일러주는 때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언제까지나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열어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말, 이게 뭐 코드를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 나타나고 신천자의 약속,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시니 이 증거가 신천지의 핵심 교리이며 천국의 비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처 가서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핵심 교리에 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신천지를 통해서 바이블 코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한 분이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장래사 앞으로 일하는 일의 대부분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은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과천시 소재 청계산 아래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 얘기해요. 드디어 이 바이블 코드가 그렇죠. 이 대한민국당, 그것도 저 과천의 청계산 아래에서 드디어 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신천지에서는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언대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모여올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하여 창조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신천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이루어진데, 그 땅이 어디예요? 과천에, 어디, 청계산 땅 밑이라는 겁니다. 청계산. 거기,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실상을 값없이 돈안 받고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다. 다만 실상을 말할 때, 교명과 교회명과 인명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경에 비유된 인명과 지명으로만 바꿔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코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신약의 예언을 깨달아 그 실상을 확인하고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인 맞고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미 알린 바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해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 AD 90년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죠? 이 암호로 되어 있는 바이블 코드는 오직 신천지만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DL 무디라든지 매튜 헨리 유명한 그런 주석 쓰신 분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 마틴 로이드 존스, 요 근래 존 파이퍼.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이 몰라요. 오직 신천지를 통해서만, 이 과천에, 그 밑으로만 들어가야만 이게 다 코드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 예.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블 코드, 뭐, 다빈치 코드, 하여튼 무언가 암호로 돼 있는 거를 우리만 알수 있다 하면, 그러면 그런데도 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언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일을 나만 좀알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재산 탕진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성경을 펴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을 때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 펴면, 특히 큰 글자 성경 펴면 맨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럼 사흘이 사흘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3천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사흘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사흘이 평범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여러분 무드셀라 969세 이상한 거 아닌가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초기에 아담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모든 수명이 다 어떻게 돼? 900세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직 모든 것이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사람의 수명이 약 1000세까지도 있거든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될 때는 역시 사람의 수명이 복원이 돼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한 1000살 정도까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이건 명백하게 969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구절의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이게. 예, 러브레터. 그 러브레터가 다 코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 이게 내일이 언제고, 그렇죠? 네, 2시에 만나는 게 진짜 2시인가? 이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있는 그대로 플레인하게, 명백하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만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14만 4천 나오면 그거는 가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니까 거기 14만 4천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 오른 이 이마 안에다가 인을 친단 말이야. 이 도장을 빵 쳐서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 봉인된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벤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나오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저기 저 중동 땅에 저기 지금 나라를 복원하고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언급한 적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뭐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전도관 뭐 이런 데만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또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거 뭐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펴놓고 또 뭐라 그런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생명나무에게서 주는 것을 먹게 한다. 그렇죠?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있는데 이 사람이 다 14만 4천이 아니고 이기는 자만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이블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요한계시록 바로 옆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지. 특별히 무슨 바이블 코드를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런 이단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꾸 한국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이 안에 있지 않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한국에 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군이 뭐래? 단지파에서 나온 거라 그러고. 그렇죠? 아리랑 민족 해갖고 또 이게 다 이래 나온다 그러고. 또 이사야서 옛날에 개혁성에 가서 동방의 독수, 야, 이거 한국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자꾸 무언가를 끼워 넣으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 안에 미국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안에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뭐 단군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이런 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록해 주셨잖아요. 히브리 말로 주시고 그리스 말로 주시고 영어 시대가 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 표준으로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 주셔서 모든 교리 확립하고 그렇죠 모든 교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 시대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장담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영어 시대다. 영어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플랜하게 해주셨고,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전 세계 한 5, 600개 언어로 킹제임 성경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기록된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곳이 처음 곳,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성화 측면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교회하고 어떻게 다른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신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신천지 통하지 않고 바이블 코드 같은 거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게 성경을 읽고, 그럼 하나님이 조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조명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아이들 키우고 부부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이신 그런 위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기 기록된 이 단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게 다가와야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전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코드로 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자꾸 무언가 이상한 방식으로 뭘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헛된 속임수, 사람을 미혹으로 이끄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런 데 빠질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혹시 있을까 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이신 양심과 상식을 동원해서 잘 읽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